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머리에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믿음은 하면서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뜻도 많고 또 다양한 상황과 또 정황 속에서 이해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하박국서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내용을 쭉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쌌고 율법은 해이해지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고 있으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좀 악하게 굴긴 했지만 이스라엘보다 악하고 지금 모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기밖에 모르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한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기다립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기다리라.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등장합니다. 사실 하박국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마음에 안 듭니다. 본인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악한 바벨론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 하나님 지금 옳은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좋게 보려고 해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라는 이 1절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라는 태도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좀 보자. 왜냐하면 하박국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틀렸음을 이야기하며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지 내가 지켜보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옳기 때문에 과연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는지 좀 보자 라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앞쪽으로 좀 넘기시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결국에는 니느웨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역사상 동물까지 회개에 동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고 또 3일 동안 전할 만큼의 큰 성읍인데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대충 전한 겁니다. 사흘 동안 돌 만큼 큰 성읍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고 니느웨에 전하라고 했으면 다른 선지자들 같았으면요 사흘 내내 돌아다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었으면 예루살렘이었으면 아마 3일 아니 4일 일주일 한 달이고 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지만 요나는 하루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화를 냅니다. 1절에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우 싫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매우 싫어하였다라고 요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름을,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요나의 말을 좀 쉽게 바꿔보면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에요?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나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선택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시던 니느웨를 죽이시던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읍에 나와 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켜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와 하박국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비슷합니다.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에 관한 주장입니다. 하박국이나 요나나 돌려 말할 뿐 결국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하박국이나 요나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괴롭히고 있는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잘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그냥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시켜주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박국은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도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니요. 그 악인이 의인을 잡아먹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 말을 기록해라.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악한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말 있을 것이다. 정말로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심판은요 하박국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악함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저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상 하박국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원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가 일어나서 스스로 돌이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길 바랬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벨론이라뇨?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심판이 자기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정녕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박국과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요나와 같은 상황 혹은 하박국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뜻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보다 덜한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내 인생이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바라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과 같은 우리에게 나의 옳음을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으로 살고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앞에 교만한 자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으로 산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그렇죠? 악인은 교만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교만함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옳은 자, 자신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반대적 의미로, 하지만 믿음은 자신보다 옳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적어도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과 위대하심,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삶에서 보여집니다. 태도, 말투, 행동, 생각, 나보다 옳은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의 태도와 말투와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말투와 생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자,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며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는 자의 태도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태도는 교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데 과연 하나님이 옳습니까? 라는 태도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교만한 자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에 대한 확신이나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바,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 더 간절히, 더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봐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의로움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작고 크고 많고 적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함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양적으로 접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 나 얼만큼 믿어? 이렇게 묻긴 하지만 이렇게 묻는 의미는 너 나 의심해 안 의심해? 너 나 믿어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자꾸 이 믿음을 양이랑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믿음을 어떤 양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 큰 믿음을 가져봐,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사실 헷갈리긴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바꿔서 말하면 너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 쓰인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은요, 오히려 믿음 없음,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을 더 주옵소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면요, 자꾸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로 연결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박국과 같은 혹은 요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스스로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옳음과 내 의로움을 보이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나의 의로움을 확증하기 위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의로움이 거절당하는 순간, 내 의로움이 날아가는 순간 우리는 요나와 같이 차라리 죽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오름,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간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박국아,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넝쿨을 주시며 그 요나에게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며 악의 끝을 보여주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했던 하박국, 그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기록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악인의 심판, 의인의 잘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하박국에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궁극적인 믿음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간절함도 어떤 확실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옳고 나의 확실한 것을 보이시며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봐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믿음, 신뢰함, 확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도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며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도전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나를 보며 살아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교만함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 자신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오름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